안녕하세요, 청취자님. 만약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우리를 핍박할 세상이 말이죠. 저기 바깥에 있는 낯선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앉아있는 그 거룩한 종교의 울타리 아니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진리를 찾아 들어간 곳에서 오히려 그 진리가 짓밟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를 통해서 이 묵직한 질문을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의 핵심 미션은요,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 비유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가 철저하게 구분 짓고 있는 세상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
아, 그 두 가지의 대비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지들을 다루는 구약의 아주 선한 율법들, 헤렘과 계류율법을 거쳐서요, 마침내 우리를 살리는 관유의 영적 의미까지 쫙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덩어리나 자연만물이 아니라는 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가 전체 논지를 전개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아, 기초공사요? 그럼 도대체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이 자료에 따르면 세상은 해나 달, 별 같은 그런 물리적 공간이나 피조물 전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여기서의 세상은 마귀의 영과 정신에 아주 철저히 점유된 타락한 종교체제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체제 자체가 세상이라고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치면 그 로마 제국 같은 세속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뜻인가요?
네, 이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와, 이거 참 신선하네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로 치면요, 겉으로는 거룩한 간판을 아주 크게 달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욕망이랑 타협해버린 기독교계 제도권 전체를 의미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제도권 기독교 전체가 세상이다. 요한복음 15전 18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의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이죠.
맞아요.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것은 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과 완전히 상극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충돌을 아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거죠.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 텃밭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농사 지어보면 기가 막힌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아, 어떤 현상 말씀이신가요?
이른 봄에 씨 뿌리고 애지중지 가꾸다 보면 정작 우리가 추수해야 할 그 귀한 알곡은 비바람 맞으면서 되게 외롭고 더디게 자라잖아요.
그쵸, 농사가 쉽지 않죠.
근데 잡초들은 어디서 그 땅의 영양분을 그렇게 쏙쏙 빨아먹었는지 겉보기엔 아주 무섭고 억세게 밭을 싹 뒤덮어버린단 말이죠.
야, 그 비유가 지금 금기름 붓는 집에서 묘사하는 종교의 현실이랑 기가 막히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세상의 것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게 결국 이 잡초의 무성함 같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 뭐 물질적인 성공이라던가 병낫는 거, 세상에서의 세력 확장 같은 그런 겉보기 화려한 말이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마귀,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 땅의 유업, 방금 말씀하신 그 잡초의 무성함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어허, 잡초의 무성함을요?
반면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 무성해진 잡초들이 연약해 보이는 알곡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분을 다 뺏어가고 햇빛을 가려버리니까요. 그런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겉으로는 다 똑같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 안에서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핍박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각자 다르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아요. 굳이 핍박할 이유가 있나요?
그 핍박의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악당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 스스로는 아주 우유롭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심지어 그 핍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지만 금기름 붓는 집 자료의 분석은 다릅니다. 그들이 사실은 기복신앙이나 성공주의 같은 세상의 영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체제를 위협하는 그 진짜 진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아, 본능적인 거부감이군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거부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네, 예수님이 직접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대목이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 압도적인 표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게 절대 아니란 뜻이네요.
금기름 붓는 집,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보고도 배척했다면 이건 몰라서 못 믿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즉 고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반역이라는 거죠.
아, 고범죄요? 자신들이 쌓아올린 그 견고한 종교적 성곽, 그 잡초의 선구학이 무너질까 봐 진리를 의도적으로 짓밟았다 이 말이군요.
네. 알곡이 자라나면 자기들이 잡초라는 게 뽀록이 날 테니까요.
싹이 틀 때 아예 짓밟아버리는 거네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잘려나가는 가지들이 바로 이 고의적 반역을 저지르는 세상에 속한 종교체제라는 뜻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 그럼 그렇게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실제 전쟁율법이랑 연결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금기름 붓는 집 자료는 이 끊어냄과 접붙임이라는 신약의 비유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인 헤렘율법과 게르율법의 영적 성취로 풀어냅니다.
구약의 율법이요? 사실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좀 딴 분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신약은 사랑을 강조하고 구약은 심판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다가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뭐 숨쉬는 생명체는 가축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현대인의 윤리자 때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이 극단적인 차이, 잔혹해 보이는 진멸의 명령인 헤렘의 기준이 대체 뭔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7장 28절 등에 나오는 헤렘 혹은 하람 율법의 그 영적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이 율법의 뜻 자체가 온전히 멸하여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온전히 바친다?
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 물을 수가 없고 무조건 죽이거나 불살라야 합니다.
물을 수 없다는 거, 그게 무섭네요. 그 중간에 적당히 타협해서 이거는 쓸만한데 굳이 불태워야 하나?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개입할 틈을 아예 안 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 타협의 끔찍한 결과를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으로 설명해줘요.
아간이요? 아이성 전투 때 그 사람이죠?
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아간이라는 유다지파 장수가 이 헤렘 율법을 어깁니다. 멸해서 바쳐야 할 전리품,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이나 금은 보화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자기 장막 밑에 몰래 숨겨버리죠.
아, 슬쩍 챙겼군요.
그 작은 타협의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겉보기엔 그냥 비싼 거 조금 챙긴 건데 그게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된 거네요. 그럼 금기름 붓는 집 자료는 이 무서운 헤렘 율법을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나요? 설마 누구를 진짜 물리적으로 진멸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에이, 당연히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죠. 철저하게 영적인 내면의 수술로 해석합니다.
내면의 수술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의 옛사람, 그러니까 천연적인 자아와 육신의 생각, 내 고집, 세상적인 기복의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철저히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겁니다.
내 안의 아간 같은 숨겨진 탐욕을 온전히 불살라 죽여야만 비로소 내 속사람이 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 헤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딱 그 생각나네요. 오래 묵은 옆날 흙집이나 한옥 같은 거 고칠 때요. 기둥이랑 석가래가 속까지 하얗게 벌레 먹어서 다 썩어버렸는데 거기다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 새로 하고 도배한다고 튼튼한 새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바람 불면 푹 주저앉죠.
차라리 그냥 기둥뿌리까지 남김없이 다 허물어버려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아를 향해서 철저하게 헤렘의 율법을 집행해야 생명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옛 기둥을 다 뽑아내는 게 바로 헤렘입니다.
그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끊어내는 율법 말고 살려주는 율법은 어떤 원리인가요?
그게 바로 게르 혹은 모하르 율법입니다. 완전히 파괴하는 헤렘이랑은 정반대로요. 나그네나 이방인을 품어주고 살려주는 극적인 은혜의 율법이죠.
아, 은혜의 율법?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알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자기 가족을 모두 살려냈던 그 지혜로운 인물이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라서 마땅히 헤렘, 즉 진멸의 대상이었거든요.
죽어야 할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나와서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비록 죽어 마땅한 이방인이고 죄인이지만 진리 앞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엎드리면 그 즉시 살려주고 품어주신다는 게 바로 이 게르 율법의 원리입니다.
흙은 기둥처럼 다 허물어버리지만 완전히 항복한 생명은 거둔다는 거네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흔히 그러시잖아요. 동네 떠도는 꾀죄죄한 길짐승이라도 추운 겨울날 내 집 퇴마르 밑에 웅크리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으면 차마 내치지 못하고 뜨끈한 밥술이라도 내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요.
아, 맞아요. 전적으로 항복하며 엎드린 자를 거두어 먹이는 그 주인의 긍휼. 그게 바로 게를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로 돌아가 보면 자기 종교적 기득권 쥐고 예수님 대적한 유대 지도자들은 여지없이 잘려나가는 헤렘의 대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세리, 창녀, 어부처럼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철저히 항복하고 엎드린 자들은 이 게르 율법을 통해 참포도나무의 새로운 가지로 은혜롭게 접붙여진 겁니다.
야,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여리고성 같은 그 옛사람의 고집이 다 있잖아요. 멸망해야 할 가나안 원주민 같은 본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철저히 헤렘되어서 불태워져야 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접붙여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동력이 뭡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금기름 붓는 집 자료가 아주 깊고 독특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기름, 관유 만드는 법에서 그 영적 생명의 동력을 찾고 있어요.
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보면 그 향기로운 기름 레시피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가요?
네, 이 관유, 영어로는 홀리 어노인팅 오일인데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상등 감람 기름, 즉 올리브유 한 흰에다가 네 가지 특별한 향품을 섞어서 만듭니다.
네 가지 향품이요?
몰약 500세겔, 육계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 500세겔이죠. 자료는 이 재료들의 수치와 특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다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와, 그냥 향 좋게 하려고 이것저것 섞은 게 아니라 그 재료 하나하나, 무게 하나하나에 영적인 암호가 꽉 들어차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먼저 베이스인 감람기름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섞이는 첫 번째 향품인 몰약을 보시죠. 이 몰약 500세겔, 고대 중동에서 몰약은 시신을 썩지 않게 염할 때 쓰던 아주 쓴맛의 향유입니다.
아, 쓴맛이요. 그럼 고난을 의미하겠네요.
맞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처절한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의 고난이 몰약이다. 그럼 그 다음 육계랑 창포는 왜 굳이 250세겔씩 절반으로 쪼개져서 들어가는 건가요?
자료의 해석이 정말 빛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육계 250세겔, 창포 250세겔, 이거 합치면 500이 되잖아요.
딱 500세겔이네요.
온전한 숫자 500이 쪼개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으셨음, 이게 250이고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게 나머지 250입니다. 이 과정을 나누어 보여주면서도 결국 이게 하나로 딱 합쳐져서 온전한 생명의 역사 500을 이룬다는 걸 상징합니다.
와, 머리가 번쩍 뛰네요. 그럼 마지막 계피 500은요?
계피는 뱀을 쫓는 아주 독특한 향을 가졌거든요. 이는 사망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신 승리의 능력을 상징하죠.
대박이네요. 그냥 향수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마침내 사망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진액이 모조리 녹아들어서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이 관유라는 뜻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생명 자체가 관유가 되어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쫙 부어지는 것. 자료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세례라고 정의합니다.
관유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군요.
네. 이 관유가 부어져야만 옛사람이 철저히 죽고 비로소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참 가지, 즉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아를 대체하는 생명의 액기스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제가 금기름 붓는 집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관유가 부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존 기독교의 완전 뼈대와도 같은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던데요.
아, 맞습니다. 오늘 자료가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파격적인 신학적 관점이죠. 이 자료는 현재 기독교계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이 시간 어떠한 신학적 입장도 편들지 않고요. 자료가 전개하는 논리의 뼈대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면 대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한다는 건가요?
자료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강력한 논거로 제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말씀하실라로 홀 로고스이신 깡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창조주 본인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부활하시는 그 관유의 과정을 거쳐서 진리의 성령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독립된 세 인격에 계신 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오셨다. 이 주장이군요.
네, 새 위격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과정이라는 것이 금기름 붓는 집 텍스트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텍스트를 쭉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부활의 진액이 꾹꾹 눌러 담긴 관유가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실제로 부어져야만 가짜 종교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소유권 도장에 찍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 안에 진짜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무성한 잡초냐를 가르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무겁고 생명과 직결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머리로 이해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네. 자료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쉐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할 본질적인 자세를 해설해 줍니다.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요. 그냥 귀 열고 잘 들으라는 뜻 이상에 담겨 있나요?
적 맥락을 보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장의 성전에서 이 쉐마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수백만 명의 군중이 앉아있다가도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요?
네, 이것은 그 말씀이 나의 생사를 쥐고 있는 절대자의 명령임을 인정하는 극도의 경외감이었습니다.
와, 그 장면을 우리 실생활로 가져와 보면 아주 파고 와닿습니다. 옛날 대가족 시절에요. 집안 제일 큰 어르신이 헛기침 하시면서 마루로 식구들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네, 아주 엄숙한 분위기죠.
집안의 명운이 걸린 엄청 중요한 훈계를 하시는데 철없는 손주가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건성으로 네네 알았어요 하고 대답한다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겠죠. 혼출이 나는 거죠.
하물며 내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창조주의 말씀인데 내 알량한 지식이나 교만, 내가 여태 살아온 방식이라는 색안경을 잔뜩 끼고 팔짱 낀 채로 평가하듯이 듣는다면 그 무거운 생명의 관유가 내 마음에 한 방울인들 스며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야,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가 오늘날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을 향해 날리는 가장 엄중한 경고예요.
어떤 경고요?
세상 지식으로 성경 몇 줄 읽었다고 교만해지거나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젖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자료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참포도나무에서 무참히 잘려나가는 가지, 즉 진멸의 대상인 헤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주 매섭게 일갈합니다.
인간적인 체면, 그 천연적인 옛사람의 고집을 꺾고 벌떡 일어서는 그 쉐마의 결단이 없이는 진리가 부어질 틈이 아예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내 안에 썩은 석가래 같은 옛 고집을 미련 없이 싹 다 허물어버리는 헤렘의 결단,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즉각 벌떡 일어서서 항복하는 쉐마의 태도가 만날 때 비로소 내 안에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로 뻗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깊고 치열한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비유를 그 뿌리부터 아주 새롭게 파헤쳐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종교체제가 왜 그렇게 진리를 핍박하는지 그 내밀한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네, 아주 통찰력이 있었죠.
항복하는 자를 품는 은혜의 계를 율법과 썩은 옛자아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헤렘 율법의 엄중한 균형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유 레시피에 담긴 비밀까지요.
네, 무엇보다 창조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진액이 지식여져 완성된 그 관유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임을 되짚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성경 구절들이 막 내 심장을 겨누는 칼날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님, 그리고 함께 탐구의 여정을 따라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탐구를 마무리하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듣고 믿고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는 참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쥐고 놓지 못하는 종교적 기득권이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몰래 감춰든 세상의 욕망이 사실은 온전히 멸하여 바쳐져야만 하는 아간의 장막 밑에 숨긴 전리품은 아닐까요?
나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살려낼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쉐마의 경외함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입맛에 맞는 무성한 잡초 같은 세상의 복만을 곁는지라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텃밭의 잡초는 호미로 쓱 뽑아내면 그만이지만 내 영혼의 밭에 무성하게 자라난 세상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통째로 갉아먹습니다. 그 내면의 잡초를 미련 없이 불태우는 헤렘의 제단을 쌓고 그 빈자리에 오직 진리의 거룩한 관유만을 채워넣는 결단의 시간. 오늘 방송을 끄고 난 뒤에 조용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이 무거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